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결국 교회 사면에 선풍기를 배치하는 상황이 이르렀고요. 예. 영화가 지난주에 교회가 덥다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광복절을 맞이해서 예, 선풍기 두 대를 이렇게 헌물해 주셨어요. 좀 더 시원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금암이랑 뭐 커피 뭐 만드는 넣는 거 저희 아내가 좀 만들어서 갖다 놨으니까요. 이쁘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약간 예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연휴가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얼굴이 좋아지셨으리라 생각했지만 다들 좀 피곤한 얼굴이시네요. 예, 휴일이 월요일이었던 건 주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 함께 동참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연하게 이 본문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쭉 읽어가면서 어떤 느낌들이나 이해들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이해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은 에스겔이 보여주는 환상의 장면들입니다. 그렇죠? 에스겔이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새롭게 세워져 있고요.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처음엔 그 물이 발목을 적실 만한 물로 흘러나오다가 허리를 적실 만한 물로, 그 다음엔 헤엄을 칠 만한 물로, 그 다음엔 강 같은 물로 흘러나와서 그 물이 쭉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바다까지 흘러내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바다의 물을 이 물이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들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뭐 그럴 것 같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네.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장면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쵸?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45장, 46장에 보면 성전이 먼저 세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에스겔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라가 망했죠. 우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성전은요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있었던 성전과 형태와 틀이 전혀 다른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전에 있었던 성전은 모세가 얘기했던 성막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전체에서는요 성전은 이렇게 생겼다는 게 고정상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성전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 교회란 게 이래야 되고 성전이란 게 이래야 되고 근데 이게 안 됐어 라고 얘기할 때 그 구조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구조였다 할지라도 그 구조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의미가 있다? 그 구조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성전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가치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성전을 세울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환상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간단합니다. 그 성전 얘기할 때 세 가지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제사의 회복, 두 번째는 제사장의 회복, 세 번째는 절기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모세오경이랑 레위기를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쵸? 첫 번째, 제사의 회복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고 했죠? 각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쵸? 제대로 된 제사, 형태만 있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의 진정한 의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전에는 이랬었는데 그 제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에서 사람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악의 마음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진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 성전 회복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의 회복이죠? 구조의 회복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의 회복이라고 표현해봅시다. 이제까지 교회적인 구조, 이제까지 그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구조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는데 이제까지와 다르게 예전에 레위인 제사장들과 부패한 제도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거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제까지와 다른 제사장, 이제까지와 다른 레위인이 세워져서 그 예배를 온전하게 이끄는 그 사람들, 사람이 조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제대로 된 교회 회복에 대한 비전입니다. 세 번째 얘기에서 하는 것은 절기인데 제사와 절기의 차이점은 레위기에서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제사는 수동적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 입장이라면 절기는 어때요? 나는 그런 사람으로 능동적으로 고백을 하는 입장으로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변화된 사람들이 그 변화된 사람들을 바로 구성시키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는 첫 번째 환상의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내가 제대로 된 성전을 세울 것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제대로 된 제사와 제대로 된 예배와 제대로 된 교회와 제대로 된 공동체를 내가 마침내 세워낼 것이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인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미래라고도 표현되기 때문에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될 게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는 환상이죠. 환상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본문들이 설레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예배, 이러한 교회,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라는 비유를 첫 번째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포인트들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읽기는 여기만 읽었는데 전체를 읽으니까 너무 기니까요. 나중에 에스겔 앞뒤를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 어때요? 그런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오죠. 물이 상징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성령을 많이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바는요, 성령 자체보다 성령을 내포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그런 성전, 그런 제대로 된 변화의 예배와 변화된 교회와 변화된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되죠?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흘러나가는데, 이 흘러나가서 처음에 어때요? 졸졸졸졸 발목 접시는 것처럼 흘러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 접시는 것처럼 흘러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큰 강처럼 흘러나갑니다. 그럼 이 흘러나가는 물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뭘 바꾼다고 했어요?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이 물이 그 물이 아니었던 바다를 바꾼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고 바다는 부패된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바다가 그렇게 상징되냐 하면요, 그 당시 일반인들이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바다의 상징성은 물인데 물답지 못한 물의 상징성을 바다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물인데 물답지 못한, 그래서 부패했다는 개념을 오히려 다가섭니다. 뭐 소금에 대한 개념과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 그래서 제대로 된 밀물고기는 바닷물에서 살 수 없는, 그래서 바닷물을 안 좋은 것으로 상징합니다. 진짜 안 좋다는 것이라 그런 상징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여러분,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닷물이 바뀌어요? 강물이 바뀌어요? 강물이 바뀌죠. 근데 성전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뭐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은 뭐냐 하면 순수한 사람은 약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 1급수에 사는 물고기 같아서 험한 물에 들어가면,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식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한테도 약간 이런 개념들을 적용합니다. 아,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순진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못 살아요? 이런 1급수의 물에 살았던 이 교인들은 3급수의 세상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좀 부패도 하고 적당히 좀 타협도 할 줄 알고 이래야 살 수 있다는 게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강이 바다로 흘러가면 어떻게 된다? 강이 바다로 흘러가면 강이 바뀐다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1급수의 물고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바다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하고 미약한 맑은 물이어서 쉽게 부패하고 쉽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흘러들어가면 거기가 바뀔 거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보여주는 두 번째 환상의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나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취약하지 않고, 너희가 그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서 이 길을 넘어 이타로 가고, 내가 자기중심성을 넘어 사랑으로 간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제대로 된 공동체라면,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라면 너희가 흘러가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환상이 오늘 보여주는 환상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환상.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이다? 마침내 세상은 바뀔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에요. 물이 바다 품같이 여호와를 인정한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것과 같게, 이제는 이 바다는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물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거기에는 모든 물고기들이 살 수 있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심히 많고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영향력을 받는 세상이 이제는 변화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한 가지 그림이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해야 되는 잘못된 환상, 잘못된 편견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환상의 정반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은 어떤 거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배가 나를 못 바꾼다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바뀐다 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바뀌어. 예배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 교회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 교회가 나를 바꾸긴 교회가 똑바로 하라고 해.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도 다르지 않는,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있거나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거나 같은 사람들이야 하는 교회가 갱신되지 않는다는 환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세상은 숨막혀서 견딜 수가 없어. 세상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 내가 죽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에 내가 펴보지도 못하고 져버릴 거야 라는 나약한 꽃같은 자기 이미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 안 변한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은 결국 안 변해. 세상은 원래 이랬고 내 하나가 우리 몇몇이 교회가 어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야 라는 환상입니다. 이런 식의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으로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회의적이고 적당히 시니컬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보여주는 세 가지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저는 되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설레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나 혹은 넓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텀, 두 번째 텀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주제, 이 설교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전달받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했는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장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꿈이 뭐였어요? 좀 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하까지 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비유는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섞어서 설교합니다. 이해가 어려우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봅시다. 잘 들으면 이해가 돼요. 오케이? 하나님이 첫 번째 갖고 있던 꿈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셨죠. 그냥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계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복귀 계획은 딱 하나였어요. 어떻게 되냐면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 사람들이 그게 한 명이건 영 명이건 백 명이건 천 명이건 간에 나를 인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안적인 공동체가 나타나는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자라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되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를 딱 보여주면 아 사람들이 아 저게 맞네, 저게 천국이네,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네 라고 보여줄 만한 그런 대안국가를 보여주자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대안국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대안국가를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하죠. 근데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도전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2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게끔 만드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 백성이 되게 하는데 20여 년의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자손들은, 네 백성들은 이 고백의 백성으로 키우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자손과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런 고백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것들을 하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십니다. 이방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저는 진짜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의인이다 라고 가르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백성을 만들어내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0년 걸렸죠. 400년 걸려서 백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대한국가를 만들어보자고 생각을 하시죠. 어떤 나라였습니까? 사사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인 사사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왕도 없어요. 군대도 없습니다. 정부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경제적으로 평등한 땅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땅을 부여받는 나라입니다. 7년이 되면은 기쁨의 안식년을 들여서 땅을 쉬게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나라예요. 신년이 되면 실패했던 사람들에게도 그 절망이 상속되지 않도록 다시 기회를 주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왕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하나님이 곡식을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하셨어요. 400년 동안 준비해서 그 나라, 그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사사기가 시작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사사기적 제도를 10년도 못 끌고 가죠. 그래서 사사기의 400년이 암흑기로 변화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사회, 공급만 하고 의견은 내지 말라고 하는 사회가 사사기의 400년이 돼서 하나님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사사기 내내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어요. 새로운 사사를 보내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도전하고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기적도 일으켜보고 가르쳐도 보고 해봤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슨 시도를 합니까? 왕정기를 시작하십니다. 원래 제도적으로는 사사제도가 더 맞지만 사람들에게 사사기가 너무 혁명적이어서 인식이 잘 안되니까 중도적인 제도를 채택하시는 겁니다. 대신 왕을 누구를 세웠어요? 위대한 사람을 세웠죠. 다윗을. 그리고 이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문지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진정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조를 열어갈 생각을 하셨어요. 다윗왕과 다른 어떤 왕조라는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과 뜻과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대리자적 왕, 청지기적 왕, 총리적 왕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괜찮았죠. 근데 어떻게 되죠? 다윗왕조 40년 동안 실패와 실패의 실패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1200년입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왕조에 말씀하시면서 1000년이 지나도 1000대가 지나도 다윗왕조는 사라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붙잡고만 있으면 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군소 삼유국가의 왕인 것처럼 행동하지 하나님의 왕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 나라가 멸망한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아예 뿌리째 뽑혀집니다.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를 강점해도 사람들은 한국 땅에 살고 그래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들어다가 아무도 유대 땅에 살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 전이 흩어버립니다. 이름조차 유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유대가 있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1000년 전인데 1000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제 그 땅에서 뿌리 뽑혀져서 그냥 세상에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 에스겔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은 이 포로기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비참한 장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꾸셨던 천년의 꿈이 소멸해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천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했던 모든 도전이 결국엔 실패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천년의 신라가 망할 때도 사람들이 통한에 여기고, 위대한 제국이 몰락할 때 사람들이 통한에 여기고.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가장 비장미 있는 장면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할 때 가장 비장미 느껴지는 장면은 나쁜 놈이나 그저 그런 놈이 죽을 때 우리가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엑스트라들이 총 맞고 쓰러지는데 눈물이 나십니까? 우리는 언제 슬픔을 느껴요? 우리가 가장 큰 비장미를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그렇게 실패하면 안 되는 위대한 나라와 위대한 개인이 그 가능성을 품고도 초라하게 멸망할 때, 초라하게 죽어갈 때 우리가 없는 큰 비장미, 슬픔을 느낍니다. 굉장히 비장한 장면이에요. 그 천년의 꿈을 꾸던, 위대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결국은 실패해서 포로로 이방인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정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천년에 비해서 너무 짧은 기간이죠. 내 인생에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라고 해봤는데 그게 결국은 완전히 실패해서 초라한 결말로 끝이 났을 때, 그래서 나는 바벨론에 끌려가야 되지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10년의 실패도 사람들은요 비장미를 느낍니다. 근데 지금 1000년의 실패예요.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 나라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내 20대 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나 왜 그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 왜 우리 왕은 그딴 식으로 했는가. 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왕은, 왜 우리 선조들은, 왜 우리의 지도자들은 왜 그 모양이었나.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았나. 결국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알지만 1100년이었으면 안 됐고 1200년이었으면 안 됐고 한 번에 1000년을 더 기다려주실 수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포로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후회,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지만 결국 그걸 생각하면 힘드니까 결국은 이 현실에 적응하고 말아야 하는 시니컬함. 몰라. 나는 꿈을 얘기할 만큼 어리지도 어설프지도 않아. 바벨론에 끌려가는 입장이야. 지금 중요한 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사람들은 관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풍요한 땅에 살 수 있어. 난 그 갈림길에 있어. 어차피 현실은 이런데 나는 그럼 그 1, 2, 3, 4번 중에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난 현실적인 고민. 제가 꿈꾸기에, 제가 상상하기에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실패의 정서 속에 깊게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생각 외에.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목사라면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 포로 중에 나도 끌려가고 있는 목사라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전 약간 비장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네가 이 모양이었어, 이렇다고.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냐. 근데 이 딱 천적인 이 에스겔을 보십시오. 제가 제일 황당한 건 사실은 에스겔이 이전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천년의 실패를 한 당사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래서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한테? 야,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에스겔한테 난 말이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새로운 계획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새롭진 않죠. 이제까지 해왔던 그 얘기죠. 하지만 그걸 얼마나 새롭게 얼마나 제대로 할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낙천적인 하나님. 마치 부도 나서 회사에 짐을 빼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는 것 같은 사장처럼 하나님은 지금 그런 낙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 천년의 계획이 쫄딱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나는 이런 예배를 갱신할 거고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라는 얘기를 해대면 그것을 듣는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업이 망한 사장이 사업 짐을 빼면서 자기 부하 직원 마지막 날 도와주러 나왔는데 짐 빼는 건 나르는데 야, 난 이런 사업을 할 건데 너 다시 나랑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에스겔이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에스겔이 좀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 에스겔 대단합니다. 그쵸? 그 환상을 보고요.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어떻게 하죠? 반응합니다. 최소한 이 사람은 그게 될 거라고 믿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에 있기에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쵸?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네가 그 모양으로 사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쵸? 그런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는데 야 그딴 거 좋아하면 안 되라는 설교 아주 힘듭니다. 아, 얘 인생이 미래가 내가 봐도 안 보이는데 잘 될 거라는 얘기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되게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 아시죠? 정말 눈앞이 깜깜한데 잘 될 거야. 어 정말 기분 나쁩니다. 즐겁지 않아, 유쾌하지 않고요. 격려로 들리지도 않고 희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겔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합니다. 제일 대단한 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희망을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제일 황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에스겔은 환상을 봤으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냥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요즘처럼 목사가, 야,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하고, 이 사람이 봤던 건 딱 하나인데, 뭐예요? 설교하는 그 선지자만 봤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말씀, 그 설교에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꿈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없었던 굉장히 독특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한번 발생해서 지금도 유대인의 전통이 된 일이죠. 뭐예요? 국가가 사라져도 민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어떤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민족이 존재합니다. 언어가 존재하고 문화가 존재합니다. 없는 유사 이래로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들이 봤던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아주 독특한 일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수백 민족이, 수백 개의 군소국가가 바벨론에서 통합됐습니다. 바벨론 전체는 통합된 국가를 서로 크로스해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문화와 문명을 잃어버리고 그 바벨론 식민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비에트 연방도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할린에 살았던, 연해주에 살았던 고려인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열차에 싣고 쭉 가면서 중간중간 던졌습니다. 그쵸? 중간중간 던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고려인들도 유대인만큼은 아니지만 대단했죠. 지금도 고려인 마을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던져진 사람들이 자기의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려인 말을 유지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요, 고려인 말은 3대를 언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려인들은 한국말을 쓰지 못합니다. 3대를 문화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고 조선이라는 정통성보다 그들은 자기가 소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3대 하나는 지켰습니다. 지금도 개고기를 드십니다. 유일하게. 러시아에서. 3대가 지나도 고려인 마음에 들어가면 개를 드십니다. 음식 문화 하나 지켜내셨습니다. 왜요? 그건 쉽게 바뀐 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들은 사라집니다. 제국 속에서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정체성을 지키고 이 제국 속에서 녹아들지 않습니다. 이 제국 속에서 나로 존재합니다. 유대인으로 존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튀어? 왜 이렇게 튀어? 넌 유대인이라고 하지 말고 자꾸 바벨론 사람이라고 얘기해 라고 두 번이나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를 유대인으로서 명확하게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의 불타기가 됩니까? 회복의 불타기가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70년도 있을 수 없는 일, 그 정책기, 국가 정책기도에 정반대되는 일, 그 나라 사람들을 모아서 원래 땅을 돌려보내서 원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칙령이 발휘되고, 그리고 그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렇게 회복됐던 나라는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인원은 더 적었을지 몰라도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제대로 된 종교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회복시켰던, 여호수아 이래로 없었던, 천년 동안 없었던 그 신앙 공동체가 거기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흘러나가서 그 영향력이 그 다음에 예수에게까지 흘러나가고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쩐 쪽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꿈을 부정하는 근거로 현실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해석하는 근거로 꿈을 사용합니다. 이 에스겔 시대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그 천년의 왕국의 문을 닫았던 왕. 시드기야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정확하게 삼류국가의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식민이고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시드기아는. 하지만 그러기엔 우리는 되게 초라한 산미국가입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이집트라는 제국과 바벨론이라는 제국 사이에 틈새에 끼어있는 아주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입니다. 이 등불 같은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선 다중 외교술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면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맞는 말을 적용하기에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신 것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도 투쟁하지 못하고 현실의 편린으로 탔다가 현실의 평가대로 현실도 보면 별거 아닌 삼류국가였으니까 삼류국가답게 망한 것입니다. 꿈을 부정하는 근거로 현실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어땠습니까? 에스겔은 현실을 해석하는 근거로 꿈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 것 같지? 우리가 지금 다 망한 것 같지? 아니야! 우리가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였어. 우리가 여전히 꿈을 꾼다면 여전히 꿈꾸신 하나님과 다시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기회 속에 여전히 서 있어. 우리는 지금도 가장 큰 기회, 제대로 된 나라와 영향을 미치는 그 산 위에 가장 높은 산이 될 수 있는 그 기회 속에 서 있는 거야. 내가 당당해야 되는 첫 장면은 그 기회를 붙잡고 먼저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싸야 되는 싸움이 그 싸움이지. 너희들 목숨 걸고 이 싸움을 싸워보겠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도 난 바벨론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현실을 근거로 꿈을 부정하십니까? 꿈을 근거로 현실을 재해석하십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암담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누군가 현실을 근거로 꿈을 비웃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꿈을 믿고 그들의 삶 가운데로 적용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막연한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잘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잘 되다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막연한 희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끌고 가시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그 꿈을 개인사적인 꿈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에스겔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에스겔은 그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70년 뒤에 위대한 포로 귀환 중에 한 사람으로 함께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셔서 그 시대에 영향이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이 포로 귀환 과정 가운데 역할을 한 다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뻔하죠. 여기에 화려한 스포트에도 없고 저기에 화려한 스포트에도 없으면 중간에 깜깜한 데서 죽은 것입니다. 어디죠?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에스겔이십니까? 당신은 선지자시죠? 이렇게 특별 대우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겔은 평범한 포로 중에 하나로서 그들 가운데 끼어서 자기가 배정받은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와서 선지자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포로로서 살면서 자기 주변 사람에게 뭐는 맞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사의 희망으로 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희망을 얘기하면 개인사의 희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잘 된다는 얘기죠. 나중엔 잘 풀린다는 얘기죠.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가는 그러니까 바른 세상이 되어져가는 맞는 일이 되어져가는 진정한 삶을 되어져가는 그 과정에서 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역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지난주에 했던 새 친구처럼 화려한 배역일 수도 있죠. 에스겔처럼 중간적인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비참한 건 예레미야죠. 멸망 때 같이 죽을 뻔하고 나중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으니까 그런 배역일 수도 있죠. 어떤 역할을 맡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 가운데 신경 쓰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이라. 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순신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었던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합니다. 근데 개인사적 비전,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럼 뭐예요? 개인사의 긍정을 보는 거죠. 개인사의 희망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살려고 움직이겠죠. 살아남으려고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살아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 그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겠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들이 다 여기서 죽을 각오로 난 죽어도 되니까 이게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못 돌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기가 아닐 확률이 훨씬 더 크죠. 죽고자 하는 자가 모여서 그렇게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건 전투하는 일반 군인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바른 예배, 바른 공동체, 바른 교회,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세상, 세상의 나아짐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되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고 하면 내 개인사의 긍정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죠. 내가 실패를 볼 수도 있고요.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개의치 않고 그 죽고자 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 하지만 살아나는 꿈을 꾸는 자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바벨론에서 그저 죽었지만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2000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1000년의 역사가 끝났던 곳에서 다음 2000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그것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비극적이었나요? 글쎄요. 어떤 삶이 더 나으십니까? 바벨론에서 그래 나라는 망했어 대충 살자. 이 바벨론에 이민 온 거 이왕이면 높이 올라가야지. 내가 여기서 종이 될 거냐 관료가 될 거냐 이 엄정한 사회 속에서 난 완전한 바벨론에서 변신해서 일제치하에서 일본 사람처럼 살던 조선인처럼 그렇게 한번 제대로 일본 사람 바벨론 사람 되고자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성공하고 편하게 살았다 한들 그렇게 사는 사람의 내적 행복감과 그거보다는 좀 못하게 바벨론에서 농사 짓고 살았고 조금은 힘들게 살았고 척박대탕을 개간하며 살았지만 나와 내 주변 사람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내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화하고 그 위기에 싸우면서 이겨낸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더 넘치는 자부심이 그의 인격적인 즐거움이 그 자신을 지켜줬을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꿈꾸고 계신다. 하나님의 꿈을 꾸라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거기서 약간 시니컬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꿈을 개인사적 꿈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 꿈을 꾸셨다면 왜 내 인생이 여기서까지 이 모양이었습니까? 그 꿈을 꾸신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꿈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꿈은 개인사적으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긍정하기 어렵죠. 긍정을 하더라도 되게 비개연적이고 기반 없는 긍정이에요. 그래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낙관적으로 생각하자. 부정적으로 생각해봐야 좋을 게 뭐 있어? 하는 기반 없는 사고. 그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긍정. 저것이 정말 맞기 때문에 저것이 정말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쪽 사이드에 쓰는 의의 선한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하면 나도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았다면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겔이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에스겔 한 사람이 그 환상을 보고 에스겔만 그것을 믿었다면 그 시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대단한 사람들은 에스겔이 아닙니다. 에스겔 설교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설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뭘 봤다고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에스겔 설교만 들은 것입니다. 그 설교는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그 사람이나 다를 거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선 사람 꼭 에스겔이었어야 되겠어요? 김본현이라 안 되겠습니까? 듣고 믿는 겁니다. 환상을 아 하나님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는 거예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저 선지자가 또 긍정적인 얘기, 낙관적인 얘기 하려고 지연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자기 혼자 꿈꾼 걸 왜 내가 믿어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요,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입니다. 결론 갑시다. 엑스겔 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돌아보면 뭐 딱히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이 꿈을 믿기 쉬웠을까요? 천년의 실패가 있은 이후에 400년의 준비가 있고 마침내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대로 예수가 오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여셨습니다. 그렇죠? 그 공동체가 들풀처럼 번져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베드로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예수님이 3년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자기 생전에 로마까지 번져가는 걸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은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번져나고 있는 거, 이 엄청난 역사. 그럼 베드로는요, 자기 생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의 시대, 기대의 시대, 성공의 시대죠. 승리의 시대. 3,400년 좋았습니다. 그런 차이겠죠.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천년이 두 번 지났는데도, 천년의 실패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세상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가 온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세상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에스겔과 똑같습니다. 에스겔도 이걸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 천년의 시도가 끝자리만 순간이었으니까. 우리는 끝자리는 안 났지만 조금 깁니다. 2,000년의 시도가 있었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를 향한 계획보다 업그레이드 된 거였죠. 뭐였어요? 제대로 된 예배, 이 3단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데 무엇을 더 강조합니까? 성령을 더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예배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이기에서 이타로 변화되게 하고. 얼마나 급진적인 계획이에요. 야, 내가 직접 가는데 안 되겠어? 이렇게 해놓고 와서 이 구조적인 예배 속에서 깨달으라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내가 그때도 봤지만 이제는 구조적인 것보다 성령이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마음을 성전으로 확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 엄청난 계획이잖아요.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얘기하면서 이건 되겠다 싶었을걸요? 이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요즘에도 성령의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 때까지는 먹혔을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안 되잖아. 그게 우리의 절망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절망감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 이 성결 구절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알던 구절이었습니다. 예배의 갱신, 교회의 갱신, 공동체의 갱신, 알던 본문이었습니다. 새롭지 않은 본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가슴 뜨겁게 느꼈던 건 에스겔이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에 서 있으면서 이 본문을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 묵상에, 전 그 묵상에 가슴이 벅차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나보다 더한 절망 가운데 서 있었구나. 최소한 우리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어요. 꿈의 근거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꿈의 근거를, 에스겔과 그 사람들은 자기 그 꿈의 근거를 하나님에게로 두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꿈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해보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것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들의 여전히 꿈꿀 수 있는 근거를 그 하나님께 뒀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현상을 돌아보면 정말 이게 안 될 것 같고 포기하는 게 맞고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현실에 대충 타협하고 사는 게 맞는 그 시니컬에 물들 수 있지만 내가 여전히 하는 건 하나님도 그걸 똑같이 보시면서 나보다 더 잘하시면서 인간의 죄성과 실패 역사를 뻔히 아시면서 여전히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면 내가 다시 한번 못해볼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가 에스겔의 근거이고 그 사람들의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서 1장 2장부터 10장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근거는 내가 실패했던 유일한 이유는 나를 믿어줬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내 환상을 듣고 나를 믿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부터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그의 근거로 두시기 때문에 다시 환상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거는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걸 너희가 믿으면 그걸 믿는 것 자체로 너희들이 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믿는 자와 함께 이것을 해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환상에 확신을 가지고 이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실패의 원인이 유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조금 모여서도 그 대안적인 사회를 만든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다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그 유일한 한 가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것.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가르쳐줄 것이고 인정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격려할 것인데 그 인정하지 않는 그것, 하지만 너희들이 환상을 보고 인정한다면 너희 나의 근거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놀랍게 해내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뒤집어지진 않겠지만 우리의 사명은, 그들의 에스겔의 사명이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것까지였다면, 아브라함의 사명이 이삭 하나를 잘 키우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세상 전체를 볼 때는 역동적이고 혁명적이고 혁신적이고 구조적이지 않고 초라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서 이 도도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근거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시다. 첫 번째, 현실을 근거로 꿈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실은 다양한 변수들의 결과이지 압도적인 정의와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은 다양한 상황과 여러분 자신의 선택과 구조적인 문제와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과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난 우연한 결과들이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어땠더라. 여러분 그 말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겪었던 현실, 내가 겪었던 결과, 곧 그 인생이 이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이론이었다면 우린 지금도 움막 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보니 이렇더라고 하면 움막을 지었어야죠. 왜 초가집을 짓고, 왜 귀하집을 짓고, 왜 2층 집을 짓고, 왜 자동차를 만들고, 왜 비행기를 만듭니까? 살아보는 게 결과였다면. 자기가 살았던 것, 자기가 겪었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걸 이론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린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사회주의 혁명 때문에 싫어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프랑스 혁명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살던 대로 살았던 왕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안 좋은 말입니다. 꿈을 부정하는 근거로 현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러기에는 너무 적게 사셨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적게 사셨습니다. 현실을 해석하는 근거로 꿈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가신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과 과정의 의미는 무엇인데? 그럼 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꿈을 근거로 현실을 해석하시고 현실을 고민하시고 그것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꿈으로 현실을 해석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가져야 되는 정체성을 통한 작은 실천 방향을 잡으십시오.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라는 게 잡히죠. 꿈을 근거로 현실을 재해석하면 그러면요, 난 이런 사람으로서 바벨론을 살면 난 지금 뭘 해야 되지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것들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위대한 사명,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실제 그 사람이 프랙티컬하게 했어야 되는 건 뭐였어요? 이삭 키우는 거였어요. 아들 하나 키우는 거였어요. 그 사람의 평생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 과한 가치와 현실적 행동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갭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에스겔의 위대한 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건 뭐예요? 거기 가서도요,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한 건요, 자기 언어 안 잊어버리는 거. 자기 신앙 유지하는 거, 나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자식들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주변의 다른 바벨론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당당하게 노출하는 거, 이런 거였어요. 혁명을 뭐 물리적인 혁명, 바벨론 왕을 내쫓고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거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프랙티컬하게 찾아내십시오.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바꿔야 됩니까? 행동 지침과 방향을 찾아내십시오. 너무 아 그럼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큐티 해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이렇게 막연하게 가지 말고 정체성을 현명하게 하면 뭘 해야 될지를 보입니다. 세 번째, 이 세 가지 꿈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꾸고 계신 꿈이라는 걸 여러분들 마음껏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진짜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니까. 진짜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꿈을 가지세요. 예배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들 바꿀 수 있다라니까 이 주일 예배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 예배의 환상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의 환상을 가지십시오. 아,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진리의 성경책이 여기 있고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진리의 교회가 가능하다는 환상을 가지십시오. 그 교회는 구조적으로 이 목사님이 나무에 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와 성령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걸 믿으세요. 세 번째,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안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세상을 흘러나가서 정말 닿는 것보다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뭘 못 믿으십니까? 나는 안 바뀔 것 같아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까? 세상은 안 바뀔 것 같아요? 나같이, 나같은 초라한 한 소시민 같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세상이 바뀌겠어요? 우리는 안 바뀔 것 같아요? 나는 바뀌었지만 교회라는 모임은 원래 어느 정도는 기대해봐야 실망하니까 교회랑 원래 똑같은데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니컬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시드기아적 인생의 결과가 남은 거예요. 시니컬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시니컬함이 멋스러움으로 과장되고 포장되는데요. 마치 지성인 양 과장되고 치장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독한 악세사리를 띄워버리십시오. 시니컬한 게 뭐가 멋있습니까? 살아있지만 죽는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현실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시니컬하지 마시고 이 예배의 꿈과 이 영향력의 꿈과 이 새로운 세상의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척박할지 할지라도 이 새로운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해내십시오. 그럼 내가 이 꿈을 가진 자로서 오늘 뭘 해야 될지 그걸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나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그걸 지키십시오. 계속 이러다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아 계속 이렇게 하는 건 힘든데 그때가 인생의 기회인 줄로 알고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그것들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 예스겔의 환상이 이러는데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는 생각보다 된다는 생각,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는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낙천성과 하나님의 낙관성으로 배어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있는 모임이, 여러분들의 세상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있는 정서는 부정의 정서입니까? 긍정의 정서입니까? 내 마음 깊이 있는 정서는 나도 안 바뀔 것 같고 내가 뭘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세상도 안 바뀔 것 같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도 바뀌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도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깊이 있는 정서가 바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내 이 긍정의 정서에 기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하면서 고백하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과 정서들이 있었는지 내가 긍정의 사람인지 부정의 사람인지 현실의 사람인지 꿈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15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